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강도라 그럴까? 그거는 참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그냥 똑같이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나를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럴까? 스스로 자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겪을 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방은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는 그대로 변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것 보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또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과연 말씀해 주실까 생각할 때 아마 우리는 솔직히 아무도 나는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은 죄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며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아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걸 원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 사실 되는 일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가 우리의 좌절이나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낮추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온유함으로,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심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내어드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할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의, 말하자면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는 항상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살았습니다도 아니고, 잘하고 있습니다도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는 나의 마음의 그 원함.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선택인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작업이 없이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육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기적인 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살고자 하는 소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만 굴러가고 뒤로 백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바퀴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셋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밖에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도 못 가고요. 그냥 저기 오른쪽 왼쪽 어디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게. 그것처럼 우리의 소욕은 그냥 자기의 욕심과 정력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졌어요. 다르게는 안 돼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사이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이클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뜻을 이기고 자기의 생각을 이기고 자기의 상황을 이기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그것을 자원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또그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능력을 가졌듯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거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지은 것이리라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냐면은, 그의 근심한 것들 모든 것, 또 어떤 성경엔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성경에는 그의 고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항상 그의 편에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루어 주셨어요. 그 다루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참 억울함도 있었고, 그가 말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도 뭔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다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얘기뿐이 아니라, 물론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 소욕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그리고 조금만 만심해도 우리는 그냥 내 소욕으로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냥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의 원함이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항상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아들이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유익했던 거는 뭐냐면은 고난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 유익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을 살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자체가 사실 유익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의 그 유익함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그 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 억울함이나 또그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또 몸의 그 병약함이나 사람들의 배신이나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볼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그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상하는 것 같고 그때는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겪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가 80일 넘고 제가 이제 60이고 그리고 이제 저의 아이들은 이제 30대서부터 이제 40대 가깝고 또 저희 지체들 중에서도 40, 50대들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주들은 지금 이제 왜 0세부터 지금 10살 그렇고 또그 위에 조카들은 20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주위에 이제 여러 나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구들이 지금 어울려서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거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엄마한테 항상 야단을 맞을 때 엄마는 마흔이고 나는 20살이면은 엄마가 40살에 깨달은 거를 20살인 나에게 자꾸 요구를 해도 내가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냐. 나도 20년 더 살아야 아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되지 않지 않냐. 제가 지금 엄마가 80인데 엄마가 나를 항상 붙들어 놓고 엄마하고 똑같이만 하라고 그러면은 친구처럼 있으면은 그거를 좋아한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80처럼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엄마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엄마를 보살피면 엄마 옆을 지킬 수는 있지만 똑같이는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보고 지금 60처럼 사세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60대는 제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활동적이었고, 훨씬 더 많은 걸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엄마보다 많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엄마랑 놓고 비교를 하지 말고 엄마의 60대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겪어야만 알고, 자라야만 아는 분량은 결코 그러지 않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각각 사람에게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늦지도 빠르지도 아니하게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살짜리가 재롱 떠는 것과 두 살짜리가 재롱 떠는 것이 달라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또 어느 날은 애가 아프면은 재롱도 못 들고 어느 아이는 발육이 늦으면 한 살이 돼도 걷지도 못한다. 어떤 아이는 뛰지만 어떤 아이는 못 걷는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뭐 문제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실제로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남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온전하고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잣대에서 모든 거를 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맞다라고 생각하지요. 또, 그 나이 든 사람은 자기들의 젊었을 때를 잊어버리고서 지금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모든 걸로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젊은 것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는 왕년에 이랬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하고 보조가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상 외롭고 항상 불평입니다. 정말 나하고 같지 않은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나하고 같지 않은 것은 뭔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잣대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리면 어린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뜨리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그분은 손을 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 천국 문지기를 했다면은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천국 못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의가 되어 주셔서 그냥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에 소망이 있고 또 그것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또 사람이 헤아린다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아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오죽 잣대질을 해요. 저울질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요. 이러고 저러고 인간은 다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추온 같이 붉은 죄, 흰 눈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바울은 죄를 졌지만,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고 민감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따지신다면 그 앞에 나설 자가 누구 있으며 오직 죄가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늘 기억하고 늘 되풀이되풀이 고백하는 사람이 나의 죄가 아침에 눈을 떠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내가 죄 속에서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자기 죄가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 다 세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은 우리들의 죄. 그거는 표현이 그렇지 정말 자기가 알수 없을 만큼 무수하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그 무수한 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사모하기를, 하나님 찾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의 그 문지기로 그냥 거기에 있어도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자기에게는 정말 더 정말 그 필요한 더 좋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직 한 가지 바람이었고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말이 그렇지.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그는 실천하고 또 되풀이 실천한 그러한 그 삶.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항상 되풀이 되었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갔고, 실수를 해도 갔고, 어려워도 갔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아도 갔고, 이래도 저래도 가요. 하나님 멀리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 불안합니다. 잠잠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그러한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근심의 가장 큰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죄였어요. 하나님의 그 합하지 않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에 대해서 그가 늘 비춤을 받고, 다윗의 가장 큰 근심은 하나님 앞에 합하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 안에서의 그 죄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높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항상 예배자로서,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로 자비로 사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다윗, 그 다윗의 근심이, 그의 고난이, 그의 겸손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생겨진 것이지만, 그는 그것에 유익함을 얻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낮춤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정말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억울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자원함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택이었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계속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자신을 헌신하며 충성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에 선하신과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그 예수님 마음에 동일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겪은 거는 우리가 표현하듯이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돌맞음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야유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다윗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 안에 있도록 했고, 그 다윗은 그 지금 솔로몬이 썼다 그랬는데, 솔로몬이나 그 주위 사람들에게 뭐 믿음의 그 본보기로 보여진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삶이 믿음의 본보기로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다윗의 고백이 그 아들에게나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그 고난을, 그 근심을,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나는 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세우듯이 지금 솔로몬은 그이 시편 기자는 다윗을 내세운 거예요. 그들에겐 그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고 알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다윗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니까가 아니고, 우리 왕이니까가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모두에게 인정받은, 모두에게 보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참 도전이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그러한 그 비추임이 됩니다. 다윗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 같은 성령님 계시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는 나타나시지 못하나? 그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지요. 우리가 지금 다윗만큼 그러한 그 사모함과 그러한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헌신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환경 문제 아니에요. 환경은 성령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방해하는 환경은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 있든지 땅끝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나이 들었을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돈 있을 때든지 아니든지 간에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제 다윗의 삶의 얘기입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지금 근심한 이유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알고 있지만 백성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성막을 회복시키기 원한 것이고 그것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어질 때까지 사실 그 자기는 침상에 침대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전심으로 내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러한 성소, 그러한 성막을 찾아낼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서원한 것처럼 서원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잖아요. 서원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느냐 얘기죠. 다윗은 하늘 아래 또 하늘 위에 내 사모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자녀고 뭐 부모고 애인이고 친구고 돈이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사모하는 거 마음 빼앗기고 자꾸 눈이 가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갖고 드리번드리번 거리지요.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나 생각이 흩어지고 업다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도 생각 안 하고 범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얻고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사모함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인하고 사랑할 때 각진 마음이 뭐냐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 그냥 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서로 감격하는 얘기지만 하나님하고 그러냐 얘기지요. 늘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어 즐겁고 함께 있어 좋고 그것으로 족한 그런 마음 들지요. 헤어지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린다 할 때는 벌써 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마주보고 하나 된다 할 때는 함께 한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고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뭐라 그러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계심, 그러한 그 거처라 그럴까? 그러한 성막을 그가 발견할 때까지 그는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안 가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아주 일심으로 지금 하나님 찾기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에 그는 전심전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개서를 보면은 그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너희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그러니까 뭘 해도 너희들이 그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다지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많은 걸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걸 집에 갔지만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복책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느냐면 너희는 나무를 가졌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너희들 집에 집 짓는데 빨랐고 내 집은 짓기에는 느렸고 내 집은 황무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집 짓고 자기 거 하기에 바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게 모아지지 않고 그 뚫어진 전대에다 돈 넣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고쳐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그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일도 있고, 나를 수정하는 일도 있고, 나를 가르치는 일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너희가 이렇게 된 거는 이래서야 저래서야, 네죄 때문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될게 무엇인지,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뭐를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괜히 우리 고생 안 시키고, 괜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싫고 좋고는 우리의 받는 느낌이지. 암덩이를 떼어낼 때도 수술을 하는 거는 큰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간지러운 일도 아니고, 그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 그게 재밌는 일도 아니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꼭 필요한, 그러한 일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속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감춰 있는 암덩이 같은 것들, 또 상한 것들, 때묻은 것들, 뭐 결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손을 대셔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돼서 아기를 낳을 때, 잉태할 때 하고, 그 임신 중에도 또 해산할 때도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낳은 그 엄마에게 아기를 먹일 수 있는 젖을 주시고, 아기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거를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옆에 지체들과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그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걸 잘 하도록.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딴거 하고 싶고 또 내가 나의 육의 소욕을 좇아서 하는 어떠한 세상 일에 자기 일에 막 열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에 우리가 잘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모르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다안될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되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영혼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면에서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다루심을 많이 받아 그것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했다. 그는 유익했던 거예요. 왜? 성령을 좇아 사는 그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계명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한 가지 길에 그가 전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다윗이 집에를 안 들어가서 자질 않았겠어요? 그가, 졸지도 않고, 그러고 산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는 것이 내게 시급합니다. 내가 그거 할 때까지 딴게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 수준에 맞추어서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수준에 남을 요구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판하지. 제가 아이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렇게 보면 손주들은 너무 어리니까 걔네들한테 별로 요구가 없는데 이제 조카들이나 아들들이나 보면은 이제 걔네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성인이 되었고 장성했잖아요. 나보다 사회적으로는 지금 유능하게 일선에서 다들 일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고, 그리고 미치지 않은 거를 볼 때, 아이고, 저 녀석들이 어떡하나 싶고, 아직도 저러나 싶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언니, 우리 어렸을 땐 더해서, 우리도 그만했을 땐 그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지난 날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신의 잣대에 자꾸 상대방들을 내 분량만큼 끌어올라고 하듯이 그건 우리가 잘못이지요. 하나님 받는 자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수준에, 내 분량에, 내 잣대에 상대방들을 끌고 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서원한 그거는 이말 그대로 다윗이 했나 안 했나를 우리가 볼게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절실했고 그만큼 그가 정말 하나님 처소, 하나님 그 임재,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는 데에 그가 우선이었다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도 그의 그 중심을 받으신 거죠. 요말 그대로를 지금 따질 일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한 20살 때쯤인가요?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한테 자기의 번 모든 것도 다 드리고, 나는 일생 하나님한테 받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를 내가 스스로 것으로 안 하고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생활을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쟤는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저러니 뭔가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갈것 같고, 약속을, 서원을 한걸걔 마음으로 서원한 것뿐 아니라 우리들 앞에서 서원을 했으니까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본인은 잊어버렸는지 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약속한 모든 거를 다그말 그대로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너희를 벌 주고 내가 너를 버렸냐, 너에게 해를 끼쳤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네가 믿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요말 그대로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할 일이 아니라 따질 일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뭐예요? 그 성막을 그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는 짓지 못한다까지 해 주신 거예요.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 다윗의 소원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실 성막을 짓게 된 것이 솔로몬이 원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지금 다윗에게 있고 성막을 진 거는 솔로몬에게 있는데 솔직히 솔로몬은요 성막 짓는 데보다 자기 집 짓는 데 훨씬 더 시간을 벌렸고 훨씬 더 크게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하나님한테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하고 그 성막에 그 화려함과 모든 웅장함은 굉장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솔직히 다윗하고 마음이 같질 않아서 자신의 삶이 훨씬 더 화려했고 자신의 궁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자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짐. 계속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낮아져야 높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출 수밖에 없고 스스로 길을 잃고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정력적으로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눈감아주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삶도 하나님 앞에 흐리멍텅하게 혼합된 그러한 그 죄를 집어넣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분단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서 있는 그 자리 지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질서는, 그는 나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 지으심을 받은 살리우심을 받는 자요.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서 누리는 자요. 뜻은 그분에게 있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다. 나를 그분 손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자예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복됨이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복을 따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 없이 여기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시라는 데는 저기, 라헬이 죽어서 파묻힌 그러한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찾은 거는 그냥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든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찾고자만 하면 그분은 만나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가고자 하면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 찾아주시는 분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야 만나고, 언제 몇 시에 무슨 어포면에서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정확한 시간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시간 만나면 얼마 내야 되고, 두 시간 만나면은 뭐를 그분이 우리에게 처방을 해줬으면 얼마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카운셀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의사 만나고, 뭐, 누구를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게 직업이 되고, 이쪽은 필요해서 만나면 항상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지 지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데는 시간도 제한이 없고, 장소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회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자 그분이 대기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우리의 눈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감정 속에서 업다운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가까이 계신 분을 없는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무의 밭에서 찾아진 그 하나님의 성마, 하나님의 임재. 나무밭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의 그 신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로서 지금 6절부터 나가는데요.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날 하나님의 처소를 찾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은 꼭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누구도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몸 안에서의 역할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역할이 소용이 없어요. 눈이 눈 하나 따로 있어서 역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몸하고 이어져서 이 눈으로 보고 그 수집된 정보들이 이온 몸에 맞게 그것이 활용이 되는 거지요. 몸이 전체가 이어져서 잘 돼야 그것이 온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모든 것이 죽은 너사나 하나님의 그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영생을 가질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내 살고 죽는 일뿐만 아니라 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를 해도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뭐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즉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소자 하나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 수치스물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지금 목적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면 결국 그 뜻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슨 은사를 갖고 은사를 행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헌신된 삶이요, 용서하는 삶이요,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목사님만 하고 선교사님만 하고 직분자들이 하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남을 나한테 끌어올 수는 없지만 내가 그들과 화목함으로 서로 합력하여, 서로 협력하여, 서로 같이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는 지체들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기도였고 그 기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평강의 띠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 그걸 우리 보고 힘껏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도 못 지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못 지키고 친구 간에도 결국 못 지켜도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니까 우리가 힘껏 지켜라. 다시 말하면 그거를 끊고 그거를 깨는 그 무엇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지요. 성령의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한 분이거든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가 뭐하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왜 그 성막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린다는 거는 내가 예배자로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잠잠히 엎드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게 이루소서 하는 거지. 우리의 영적 예배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거를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그 뜻 아래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마음. 우리 지난번에 그 젖된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있는 게 젖 먹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누리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데 내가 뭔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외로워서 슬퍼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자세, 그러한 마음, 그것이 정말 예배예요. 물론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럼 근심이 있을 때만 가는 거죠. 그 근심이 또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자신의 그러한 그 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안 된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있다고, 그런 거를 근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아직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예요. 그러나 그건 예배하러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는 예배하는 삶못 살았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에 살면서는 예배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
주 안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맨날 이게 힘들어요. 이게 없어요. 이거 죽기 생전 그걸로 허덕거리다 말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된 경배자로서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못 누려요. 맨날 내 서러움에, 나 부족함에, 그러고 다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거는 못 누립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채찍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그런 고백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치다에다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복된이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는 정말 이 땅을 떠나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함께 나아갈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의 권능과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주소서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뭘 경배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받으시는 분으로서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거기에서 각각 세워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또 서로 섬기며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도 아까 하나 되게 한다 그랬는데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충돌이 없어요. 거기에는 비교 경쟁이 없어요. 각각 다르지만 넘나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가 않고 그런 게 없고 거기에는 말하자면 인간적인 계급도 없고 외모적인 판단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섬기는 거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셔서 지금 제사장들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씻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성도들은 왜 즐거이 외치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줬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외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고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선포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특히 이제 저는 일본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하면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혼자 있어도 예배자로서 저 자신이 성전으로 사는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그 누구와도 예수 안에서 또 합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어떤 소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어주신 그 누구와도 지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더불어 살도록 또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조직 속에는 안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그 지체들을 뿔뿔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지금 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어떤 교회에 같이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게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나와서 각각 따로 산다면 그게 같이 더불어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지요. 주 안에서 더불어 산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순종하면서 좇아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합한 것이 뭐예요? 지체고 그것이 하나 된 공동체예요.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삶, 그 삶의 공동체가 지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 모두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삶이 즉 예배기 때문에 그 삶이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우리가 지키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대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그 불러준 거지 어느 교회 안에 등록한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린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지체 삼으신 그러한 형제들이 있고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식구들 속에 우리는 일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사는 내가 될 때, 그 다윗이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만을 구한 그러한 삶의 산 증인으로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질 거예요. 우리 안에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그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어야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다윗의 근심이었어요. 우리가 뭘 근심하고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는지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을 통해서 뭐를 봤냐? 그의 근심은 하나님 찾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 성막을 향한 근심이었고 그거를 온전히 세워서 온전히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다는 얘기고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아까 눈만 돌리면은 딴데 바라보고 있고 생각 조금만 삐까닥해도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에 빠져버리고 세상 것에 흘러가기 쉬운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냥 육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찾기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갈급한지, 오늘도 나는 그냥 믿는 자야,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만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목마르고 주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은혜로 사는 삶에 그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고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주님만을 좇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